VOA 뉴스입니다. 북한이 8일 미국 항공모함의 한반도 재진입이 지역 정세에 큰 부정적인 파장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 형식에서 현재 미국의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 타격 집단이 남조선 해군 함선들과 조선의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연합 기동 훈련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는 미국과 남조선의 극히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해서 우리 군대가 정당한 반응을 보인 데 대해 소위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인 허세라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현 사태 발전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7일에 이어서 8일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 연합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호,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 빌, 이지스 구축함 벤 볼트함과 베리함, 그리고 한국의 구축함인 문무대왕함과 호유함인 동해함이 투입됐습니다. 앞서 레이건 호 항모강습단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미한연합해상훈련에 이어서 30일에는 미한일 대잠수함전 훈련을 마치고 일본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4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튿날인 5일 다시 동해로 전격 회항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병합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 대교에서 8일 트럭 폭탄으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가 대테러위원회는 8일 크림 대교의 차량 통행 구간에서 트럭 폭탄이 폭발해 연료를 싣고 철도 통행 구간을 지나고 있던 유조 차량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가 대테러위원회는 이 폭발과 화재로 자동차 구간의 두 개 연결 교량 중에 한 개 교량이 붕괴됐지만 다른 연결 교량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선박이 다리 아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 쪽에는 피해가 없어서 선박의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한 후에 러시아 본토와 연결하는 19km 길이의 크림대교를 2018년에 개통했습니다. 36억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이 크림대교는 유럽에서 가장 긴 교량으로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핵심 보급로로 러시아에는 전술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건 조사에 착수할 걸 지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연관성에는 선을 긋는 한편으로 화재 동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할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소셜미디어에 크림대교는 불법 건축물이며 러시아가 만든 모든 불법적인 것은 파괴돼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시설에 포탄이 떨어져서 전력선이 또 파손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7일 성명을 내고 전날 자포리자 원전 외부 시설에 폭격이 발생해서 외부 전력선이 손상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운영사인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에네르고 아톰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해 원전과 외부 전원 간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에네르고 아톰 측은 이어서 디젤 발전기가 자동 가동돼서 현재는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 열흘 동안 비상 발전할 수 있는 연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자포리자 원자로 6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지만 최소한의 안전 기능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7일 이란을 방문 중인 자국민에게 조속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이란에 있는 프랑스 국민들이 체포의 위험과 임무구금, 불공정한 재판에 노출돼 있다면서 단순한 여행객들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권고는 이란 정부가 현지 억류된 프랑스인 2명의 이른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에 반정부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에 현재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 지도부에 대한 입국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혁명수비대 지도부 상위 50%로 약 만여 명의 캐나다 입국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파리시는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씨를 명예 시민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넣으면 부풀어오르는 주머니, 주머니로 연결된 챈터라는 이름의 구멍 뚫린 파이프가 있는 악기, 스코틀랜드 전통의 퀼트 장식과 깃털 보닛, 또 술이 달린 백파이프가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타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아침마다 이 백파이프 소리에 잠을 깼다고 하고요. 자신의 장례식에 백파이프가 울리도록 하라는 당부가 있어서 여왕의 운구차 이동에도, 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장례식에서도 여왕의 영원한 안식을 이끄는 마지막 순서는 백파이프 연주였습니다. 결혼 등 축하 행사에서는 흥을 돋우는 악기로 쓰였고요. 전쟁터에서는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소식을 전하는 신호용으로도 쓰였던 백파이프입니다. 19세기 들어서는 영국 연방국가로도 전파돼 나라의 중요한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악기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현대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생일을 따라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부터 불렸다는 영국의 전통의 선율을 찾아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영국 민요 그린슬립스를 주제로 한 작곡가 본 윌리엄스의 환상곡으로 시작합니다.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영국 작곡가 본 윌리엄스의 영국 민요 그린슬립스를 주제로 한 환상곡,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16세기 말, 그러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시대부터 애창됐던 민요가 방금 들어본 음악의 주제 선율입니다. 변덕이 심한 아가씨를 좋아했던 한 청년의 시련을 담은 이야기가 담겼다고도 하고요. 16세기 튜터 왕조의 헨리 8세가 좋아했던 여성, 나중에 이 사람은 여왕이 되는데요. 앤 블린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영국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가 1920년대 말 무대에 올린 오페라 Sir John in Love에 쓸 목적으로 이 오래된 노래의 선율을 담아서 이 곡을 만들었고요. 요즘도 널리 연주되고 있는 이 환상곡, 오케스트라형 악보로 편곡된 것은 1934년이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독일 작곡가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 번호 26-3 피날레가 이어집니다. 아름답고 아주 따뜻한 느낌이 가득한 작품인데요. 힘찬 에너지로 이어지는 피날레 악장입니다.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루이제로 리치, 이탈리아인 지휘자 피에로 감바가 지휘한 런던 교향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Thank you.
핀란드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 독일의 지휘자 클라우드 페테 플로어가 이끈 베를린 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교향시 핀란디아는 핀란드 찬가로 불립니다. 이 작품은 1899년에 핀란드의 역사를 다룬 영국의 반주음악으로 만들었었는데요.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당시 핀란드 대공국의 그 민족주의 분위기가 담긴 작품으로 러시아 제국이 한때 이 연주를 금했던 음악입니다.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되는 도입부는 러시아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핀란드 민중을 그렸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중간 부분은 저항과 또 희망의 표현이고요. 압제를 딛고 당당하게 일어선 핀란드의 그 희망찬 미래를 묘사하는 선율로 마무리가 되는 흐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클래식 고전음악의 선율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990년대 말 세상을 아주 들썩이게 했던 화제의 영화입니다. 1912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초대형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1500여 명이 사망한 침몰 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 타이타닉. 오늘 소개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심해에 가라앉은 보물선 타이타닉호를 찾는 탐사선 사람들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선실 안까지 들어가는 무인 탐사선이 찾아낸 금고가 물 밖으로 나오는데요. 모두가 기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없고 지늘게 묻힌 화첩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화첩 속에 영롱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여성의 누드화가 있습니다. TV를 통해 알려진 소식에 어느 백발의 할머니가 탐사선을 찾아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로즈 도슨입니다. 영화는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84년 전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출발하던 그날로 갑니다. 로즈는 몰락한 귀족의 딸이고요. 어머니의 강요로 미국의 부잣집 아들 칼과 약혼을 하고 타이타닉호의 1등식 귀빈으로 오릅니다. 떠돌이 미국 청년 잭 도슨은 부득가에서 도박을 하다가 배표를 따내고 3등실 손님이 되는데요. 바람 쐬러 갑판에 나갔다가 아슬아슬 난간에 발을 올리고 있던 로즈를 만나게 되고 사랑을 강요하는 어머니와 약혼자 칼, 상류층의 허영과 허세에 질려버린 로즈가 자유로운 영혼의 잭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3등실 사람들과 질펀한 파티를 즐기고 잭의 도움으로 몸을 던지려 했던 갑판 끝 난간에서 두 팔을 활짝 펴고 대양의 바람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남다른 솜씨의 잭에게 자신의 누드화를 그려달라고 하는데요. 약혼자 칼이 준 다이아몬드 목걸이만 건 채 잭에게 그림을 맡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꼬리가 잡힙니다. 잭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도둑으로 몰려서 지하 보안실에 수갑을 찬 채 갇히는데요. 칠흑 같은 밤바다를 항해하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로즈는 먼저 탈출할 기회를 박차고 달려남아서 익사 직전에 잭을 구해옵니다. 하지만 약혼자 칼은 잭을 살려줄 마음이 없습니다. 칼은 로즈의 마음이 이미 잭에게 간 것을 알고 총을 겨누는데요. 상황이 급해지자 로즈도 찾지 않고 주위에 울던 아이의 아버지인 척하면서 구명 보트에 올라탑니다. 배는 침몰하고 두 동강이 납니다. 선미는 하늘로 치솟았다가 수직으로 바다에 떨어지는데요. 난간을 간신히 붙잡고 마지막 순간을 대비하던 잭과 로즈는 그렇게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나무 판자 하나를 부여잡고 구조되기를 기다립니다. 구명조끼는 입었지만 바다는 너무나 차갑고 온몸을 얼어붙게 합니다. 잭은 로즈라도 살리기 위해서 정신을 놓지 말 것을 계속 당부하지만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할머니 로즈의 이야기에 탐사선 사람들은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탐사대장은 타이타닉은 자기의 승선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며 아쉬워하는데요. 모두가 잠든 밤, 갑판 위로 올라간 백발의 로즈가 바다에서 구조된 뒤 입고 있었던 약혼자 칼의 외투 주머니에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떠올리면서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바닷속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깊은 회상에 잠기는 로즈. 눈을 감으니 근사하게 차려입은 그날의 잭이 환하게 로즈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며 박수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은 3시간이 넘는 대작입니다. 할리우드의 거장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이트 윈슬릿이 잭과 로즈로 연기했습니다. 또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해서 촬영상, 작곡상, 주제가상 등 11개 부문의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대작의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영화 타이타닉과 함께할 클래식 음악은 배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로즈를 달래 구해준 보답으로 잭이 1등실 손님들의 저녁 식사에 초대된 장면에 흘렀던 음악입니다. 작곡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자신의 악단을 이끄는 네덜란드 음악가 앙드레 류 악단의 공연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1800년대 프랑스 음악가 샤를 프랑스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의 아리아 사랑의 밤이었습니다. 루마니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프랑스의 테너 로베르토 알랑가, 영국인 지휘자 리처드 암스트롱이 이끈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젊음을 산 노학자 파우스트 박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죠. 대문호 괴테의 대표 작품이기도 한데요. 대본가의 각색으로 작곡가 구노가 1859년 파리에서 오페라 작품으로 선보였습니다. 영혼을 팔아서 젊음과 사랑을 얻은 파우스트. 이 아름다운 여인 마르그리트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죽었고 오빠는 전쟁터에 나갔다는 마르그리트를 위로하면서 더욱 가까워지는데요. 이제 밤이 깊었으니 돌아가라는 마르그리트에게 같이 있고 싶다며 사랑을 속삭이는 파우스트. 또 마르그리트도 꽃잎을 하나씩 떼면서 사랑의 점을 쳐보는 장면입니다. 서로 끝까지 사랑하겠다며 맹세를 하고요. 다음 날의 만남을 약속하는 장면의 이 아리아가 흘렀습니다. 사랑의 밤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클래식 고전음악의 향기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900년대 초반에 활동한 이탈리아 음악가입니다.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고대 아리아와 춤곡의 제2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베르가마스카 이어드립니다. 세 개의 모음곡으로 되어 있고요. 각 네 곡씩 묶여있는 이 레스피기의 고대 아리아와 춤곡은 현악기 류트 연주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16세기에서 17세기에 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바로크 시대,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에 심취한 신고전주의 음악의 대표 작품으로 꼽힙니다. 스페인 지휘자 헤수스 로페즈 코보스가 이끈 로잔느 체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17세기에 활동한 독일 작곡가 요한 파엘베르의 캐논 D장조입니다. 이 돌림 노래처럼 주제 선율을 이어가면서 또 화성을 바꿔가는 서양 고전 음악의 형식을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바흐의 캐논도 있고 또 오케케엠의 캐논도 있습니다만 대중에게 제일 잘 알려진 캐논은 지금 들어볼 요한 파엘베르의 캐논 D장조가 아닌가 합니다. 미국의 지휘자 에리먼드 레퍼드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